비오의 뉴스입니다. 북한 강원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21일 오후 3시 11분 16초 강원 평강 북북 서쪽 31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8.67도, 동경 127.17도로 지진 발생 깊이는 17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일부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 소식으로 한국에선 한때 북한의 핵실험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 지진은 자연지진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NPT 복귀를 촉구하고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AEA는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63차 정기총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결의에는 북한이 IAEA와 맺은 NPT와 IAEA의 세이프가드 협정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IAEA는 이번 정기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연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연료를 주입할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활동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는 관련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은 16일 개막연설에서 북한의 핵활동은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며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IAEA와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선박 와이저 어네스토가 최종 매각됐다고 미 연방 마셜국이 밝혔습니다. 연방 마셜국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오후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연방 마셜국은 억류 선박인 와이저 어네스토에 대한 비공개 경매를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각 절차가 이달 12일에 완료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마셜국은 비공개 경매의 낙찰 금액이나 구매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낙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 북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연방 마셜국은 지난 7월 와이즈 어네스토의 경매 사실을 공개하면서 입찰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판매 조건도 현 위치에서 현 상태대로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이후 미 검찰은 올해 5월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공식 몰수 소송을 제기한 뒤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항으로 예인했습니다. 미 법원은 와이즈 어네스토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달라는 미 검찰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경매가 진행됐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상호 군사공격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최고정치위원회의 마흐디 알마샤트 의장은 20일 알마시라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적군이 예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경우 자신들 역시 사우디 영토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멈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우디가 우리와 비슷한 조치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호응하길 바란다며 사우디가 예멘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후티 반군의 발표가 사실상 휴전 제안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내전이 본격화된 2015년 이후 예멘 지도자가 휴전을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사우디 석유시설 두 곳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 커다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당시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는 당시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내일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황해도와 함경 남부 일대에 내리며 예상 강수량은 함경 동해안 일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함경 내륙과 황해도는 5에서 40mm입니다. 파고는 동해북부 앞바다 1.5에서 5m, 서해는 1에서 3m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올여름 미국 국토의 절반이 폭염에 시달렸죠.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심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환경오염을 꼽는데요. 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한 인물이 요즘 국내외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지난해 8월부터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 양인데요. 이달 초에 뉴욕에 도착한 툰베리 양은 태양광 전력을 쓰는 작은 배를 타고 15일 만에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서부터 화제를 모았던 그레타 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환경에 귀를 기울여달라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툰베리 양을 만난 후에 이런 글을 트위터에 남겼네요. 툰베리는 이제 16살밖에 안 됐지만 이미 우리 행성의 위대한 변호인 중 하나가 됐고 자기 세대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실제 행동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툰베리 양이 자국에서 벌였던 시위는 100여 개 나라의 10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운동에 참여하게 만들었는데요. 다음 주 23일 뉴욕에서 있을 유엔 총회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게 될 툰베리 양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 지연, 사회 상호작용에 장애를 겪는 등 다양한 증상을 만드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의 소신을 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추진력에는 어떤 장애도 없어 보인다면서 응원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릅니다. You know I'm no good. 들어보시죠.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꽃매미. 지난 2014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카운티에서 꽃매미로 불리는 중국매미가 발견됐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꽃매미는 나무의 수액을 빨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해충입니다. 특히 달콤한 즙액을 내주는 포도 등 과실 농가엔 치명적인데요. 그간 펜실베니아주 방역당국의 퇴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등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며 새를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역 저지선을 뚫고 산림 숲 지역뿐 아니라 필라델피아 시청 등 도심에도 때로 출현했습니다. 곤충 전문가들은 중국 남부 지역의 원산인 꽃매미가 배 화물을 통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 알을 낳는 다른 곤충에 비해서 아무데나 산란할 수 있는 매미는 번식력이 놀랄만한 수준이라서 보이는 대로 잡아도 번식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으로 온 중국 매미, 풍부한 먹거리와 함께 별다른 천적이 없는 신세계를 발견한 만큼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달리는 차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어서 이동의 범위도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데요. 주당국은 꽃매미에 한해 무차별 사육도 허용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 미국 자연생태계 내에는 마땅한 천적도 없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주립대는 한국 등지에서 꽃매미 천적으로 알려진 존버를 배양해 천적으로 키우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양해서 효과를 보기에는 앞으로도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그 사이 중국매미의 미 50개 주 정착은 존버의 공격을 받기 전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낙태율 감소. 지난 2017년 미국 내 낙태 비율이 사상 최저치에 도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성생식 관련 연구활동 비정부기구 커트마허 연구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낙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2017년에 사상 최저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5세에서 44세 미국 여성 기준 2017년 낙태율은 1,000명당 1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낙태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데웨이드 판결이 나온 이래 최저치로 2014년 14.6건 대비 8%포인트가량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러나 주 차원의 낙태 제한 정책은 낙태율 하락과 연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주 차원의 낙태 관련 여론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주에서 낙태율은 낮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오와 미주리 등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서는 여성 1,000명당 낙태율이 10.6건에서 10.2건으로 낮아졌고 뉴욕 등에 포함된 동북부 주에서는 같은 기간 21.8건에서 25.5건으로 하락했습니다. 텍사스 등에 포함된 남부주에선 2014년 12.9건에서 12.1건으로 떨어졌습니다. 변화폭이 가장 큰 지역은 캘리포니아 등에 포함된 서부지역으로 2014년 15.6건에서 2017년 13.5건으로 14%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낙태율 하락 원인은 한 가지로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조사 기간 내 거의 모든 주에서 출생률은 하락했습니다. 낙태율이 감소했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임신 자체가 줄었다는 건데요. 아울러 수술을 하지 않는 낙태 방법인 약물 낙태 건수는 2017년 33만 9,640건으로 전체 낙태 건수의 39%에 달했습니다. 전체 낙태 중 약물 낙태 비율은 지난 2001년부터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함지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독자들이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봤을까요?
네, 지난주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을 해임한 데 따른 미국 전직 관리들의 의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I think is not what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ould do, and I don't think there's anyone who disagrees with me on that. But this is a pattern of this behavior. He's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보좌관을 해임하면서 그의 비핵화 전략까지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미북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군 대신 적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다시 한번 보죠. 어떤 얘기를 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몇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거론한 게 큰 실수였다며 이는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모델, 이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리비아 모델은 선핵 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발언을 했다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는데요.
네.
사실상 회담이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리비아 모델에 북한이 왜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도 알아볼까요?
네, 리비아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가다피는 비핵화 이행 후 반정부 시위로 퇴진을 했고요. 이후 사살됐습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의 해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가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 때문에 대북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는 그런 설명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나 외교 당국자들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BOA와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해임한 뒤 하루도 안 돼 그를 비난하면서 김정은을 옹호한 건 미국 대통령이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비아 모델을 제시한 사람은 볼튼 전 보좌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다른 미 관리들도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전직 관리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비난했다며 북한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 행동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결국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볼튼 전 보좌관이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될 때도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볼튼 전 보좌관이 북한 측에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뭐 이와 관련한 문건을 제시했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볼튼 전 보좌관이 실제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불합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도운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참모를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도저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게요. 북핵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모델을 선호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네,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속내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보좌관 발언을 정상 간 외교를 좌초시킬 뻔한 비생산적 전술로 보는 건지 아니면 북한 핵을 몇 달 안에 완전히 폐기하라는 리비아 모델 자체를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여기는 건지 이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기사로 가볼까요?
두 번째 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을 공격한 무기에 북한제 무기가 상당수 포함됐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예멘 후티반군과 이란의 무기 체계와 규모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반군은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에 대한 무인기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는 실제로는 이란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7일 예멘 후티반군과 이란의 주요 무기와 기술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사우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14일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평균 약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게 됐는데
네.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예.
이후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북한과는 큰 관련이 없는 중동 문제로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후티 반군과 이란의 주요 무기와 기술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후티 반군의 주력 무기가 사거리 700km 이상인 북한판 스커드 미사일 화성 6호와 옛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인 부르칸이라며 이들 무기가 전략적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예멘과 이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네요.
네, 이 매체는 예멘과 이란은 자국 깊숙한 지역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14일 드론 공격에도 소형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무인기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북한이 예멘하고 이란 등의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제기됐었죠.
네, 예멘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7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제 화성 5호 미사일의 복제본인 스커드 B 미사일 최소 90기가 예멘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2월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2015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 발의 미사일도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란과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라며 단순한 무기 수출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의 무기와 기술이 이란을 거쳐 중동 내 친이란 세력에 넘어가면서 중동 지역의 갈등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이 최근까지도 무기 거래를 하고 있고 드론 기술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이 중동에 북한 무기가 흘러간다면 더 위험한 일, 그러니까 핵무기가 손에 들어가는 일까지 우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전문가들과 미 정부가 아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무기 거래가 국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선 새로운 제재 대신 기존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PSI는 해상에서 각국이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들을 검문하고 이를 압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팔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김칸이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대사관의 김종혁 부대사와 사업체 운영 북한인들을 불러 8월 15일까지 사업체를 폐쇄하도록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네팔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차원에서 다음 달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와 사업체의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 국무부 당국자가 네팔을 방문해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 뒤 나온 것으로 주목됩니다.
네, 네팔이 어떤 사업체들과 노동자들에게 철수를 요구한 건가요?
네, 네팔이 요구한 사업체는 숫자로만 놓고 보면 9곳입니다.
네.
또 노동자들을 비자가 10월까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모두 철수하라고 시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네.
현재 북한은 네팔에서 음식점 6곳과 소프트웨어 회사 2개, 병원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런 움직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비하면 좀 늦은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등을 통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2017년부터 꾸준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팔은 아직까지 이런 이행 보고서를 한 차례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최근 들어 이런 움직임의 변화가 일었는데요. 네팔 산업부가 나서서 북한 대사관의 김종혁 부대사와 사업체 운영 북한인들을 불러 8월 15일까지 사업체 폐쇄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이행을 하지 않았고 10월 31일이라는 새로운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최후 통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올해 12월에는 모두 철수를 해야 합니다.
네.
이게 유엔 안보리의 가장 최근 결의 내용인데요.
그렇죠.
따라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팔 정부가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 네팔이요. 그동안 북한의 사이버 범죄, 또 금 밀수, 뭐 돈 세탁 이렇게 중개지로 활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지난 6월과 7월 네팔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네.
당시 램버트 부대표는 네팔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은 비자 만료 이후에도 불법 체류하며 노동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북한 노동자 14명에 대한 비자 연장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또 이들이 적발되자 김종혁 부대사가 비밀리에 네팔 산업장관과 내무장관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이런 북한 측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건데요. 자, 그래서 북한 사업체하고 노동자에 대한 철수 요구가 나온 거고요.
네, 당시 김종혁 부대사는 네팔 관리들에게 유엔이 다음 회기에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고 한국과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해도 네팔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네팔 경찰과 이민국은 불법 체류에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은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He should insist on saving the JSOMIA. This administration has not done enough yet.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방안에서 같은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한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정됐군요.
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는 22일부터 닷새간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미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두 정상의 만남이 몇 번째인가요? 꽤 많이 만난 것 같죠?
네, 지난 6월 서울에서 회담한 후 석 달 만에 다시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들은요,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네, 먼저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한일 갈등 해결을 꼽았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들의 관계가 현재 상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보다는 한일 문제가 좀 더 중요한 현안으로 본 거네요.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런 긴장 상태가 북한 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고요.
네.
특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지소미아 종료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의 지렛대를 제공해준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소미아 종료가 미한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 되돌려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인가요?
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유지 요청을 한다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 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자, 그 밖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언 어떤 게 있으나요?
예,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상이 미북 실무 협상에 앞서 비핵화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한 정상이 미북 실무회담에 앞서 만나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며 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목표가 동일한지 혹은 어떻게 조율할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실무협상에서 이뤄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의 우선순위가 한국의 우선순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이 방위비 분담을 포함해서 또 논의할 사안들이 많이 있죠.
네, 특히 미한 동맹의 약화 이런 부분에 대해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를 불식시킬 만한 회담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한 연합훈련의 추가 중단 등 동맹을 균열시키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설득하고 향후 미북 핵합의가 동맹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독재 선택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 그룹 세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특히 라자루스는 2007년 북한 정권에 의해 창설돼 현재 정찰총국 내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3국의 110연구소 소속으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 에노로프, 엔 데리엘 등 세 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13일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해킹 사건의 주범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자, 라자루스 이런 해킹 기관들은 VOA의 보도를 통해서 자주 나왔는데요. 재무부가 어떤 이유에서 제재 조치를 취한 건가요?
네, 먼저 라자루스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면요.
네.
2007년 북한 정권에 의해 창설돼 현재 정찰총국 내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는 3국의 110연구소 소속입니다. 현재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인 멀웨어 활동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정부와 군, 금융, 언론기관 등은 물론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는 게 재무부의 지적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네, 재무부는 라자루스가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워너크라이는 감염된 컴퓨터를 모두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1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영국이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였는데요. 피해 금액만 약 1억 1,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자, 제재를 받은 나머지 두 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다른 두 곳은 라자루스의 하급기관으로 지목됐습니다. 블루 에노로프의 경우 북한 정권을 대신해 해외 금융기관을 공격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8천만 달러 탈취 사건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이를 통한 8억 5,100만 달러 강탈 미수 사건 등을 저질렀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또 다른 한 곳, 엔데리엘이라는 곳은 좀 생소한데요?
네. 엔데리엘은 해외 사업과 정부기관, 금융서비스망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등에 집중하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 기반 시설에 공격을 가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를 통해 정보를 얻어내고 장애를 일으키려 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기밀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와 한국 군 등을 상대로도 악성 사이버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결국 해킹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는 거네요.
네, 재무부는 이들 3개 해킹 기관들이 가상 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네.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아시아의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만 5억 7,100만 달러를 갈취했을 것이란 겁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요. 뭐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네. 북한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매년 10개 안팎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순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 건, 두 건, 뭐 이 정도에 불과했었는데요.
네.
그러나 6월과 7월, 8월, 그리고 이번까지 매달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올해 부과한 다섯 번째 제재인데 전체 다섯 건 중 상당수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네. 자, 독자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 그리고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전직 관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유전에 대한 공격이 북한 무기로 이뤄졌다는 보도 내용도 알아봤고요. 네팔 정부가 북한 노동자와 사업체에 철수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비드 김 씨의 여섯 번째 사연 미국 옥류관 들어보시겠습니다. 50대 탈북 남성 데이비드 김 씨. 러시아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자로 살던 김 씨는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던 날 새 삶을 얻게 됐습니다. 남한 대중가요를 들은 정치범으로 잡혀 북한에 돌아가면 부모 앞에서 총살당할 거란 두려움에 자살 시도까지 했었던 데이비드 김 씨. 천년만년 살 것 같았던 김일성은 죽고 자기는 살았다며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한 김 씨는 같은 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국가안전기획부는 김 씨에게 남산타워 호텔 요리사 직업을 알선했는데요. 귀순 가수 김용 씨가 개업한 모란각을 도와주며 돈도 벌었고 북한 출신 요리사로 한국 TV 방송에 출연해 식품 대기업 기술이사로도 영입돼 성공을 거뒀습니다. 2001년엔 북한에 계신 어머니도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탈북자를 보는 한국 내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북한 사람은 더 이상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김 씨의 한국 정착 의욕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애가 크면 어떻게 될까? 엄마는 중국 사람이라서 떼놈이라고 놀리지. 애비는 탈북자, 북한 거지라고 또 이렇게 옛날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김 씨는 2003년 옷짐만 달랑 싸들고 가족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3살 때 될 것 같으니까 얘는. 그 와이프는 무슨 뭐 중사람이니까 뭐 자기도 아무 친척도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가자고 오는 거고.
김 씨가 미국을 처음 밟았던 곳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보따리만 들고 갔어요.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그냥 내려가는데 한인타운 쪽 들어가 보니까 충청도 제천 단양 이런 데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한심하대요. 한인타운 들어오니까 한국은 워낙 번쩍번쩍하잖아요. 이거 아주 촌스럽게 짝이 없고 더럽고
이게 김 씨 가족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하숙방에 기거하며 살림살이도 마땅하지 않아 남이 쓰던 것을 주워다 아쉬운 대로 쓰고 살았습니다.
야 거기 가면 한국은 냉장고, TV 다 새거로 버리잖아요. 바깥에 가면 그것도 다 딱지 붙여서 이렇게 좀 모델만 지나면 다 버리잖아요. 가서 우리도 그 버려진 냉장고, 침대 이런 거 다 어디다 쓰면 되겠다고 왔는데 버리기는 여기 모두 버그 마취로 싹 꺼지고 그것도 다 집어가더라고. 멕시칸에서는 여기 버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야? 처음에 가서 하숙집 좀 살다가
세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김 씨 가족 무작정 미국에 왔지만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했고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식당 다니고 나는 뭐 택시 하고 이렇게 살았죠. 살다가
김 씨는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40여 분 떨어진 도시로 이사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안보 강사로 일했던 김 씨는 미국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 DLI라고 몬트리 국방부 외국어 대학 있잖아요. 군인들 외국말 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평양말이 배워줄 사람 필요하다고 한국어과도 엄청 크게 있는데 평양말 평양말 그것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전도 만들고 뭐 너무 강연 자료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했었죠. 그 파타임 인스트럭터 뭐 그거 해가지고 하다가
미 국방부 산하 몬트레이 국방언어대학에서 평양말을 가르치기도 했던 김 씨. 그러던 중 요리사 출신 김 씨에게 식당을 운영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형 마켓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망해가지고 그거 좀 살려달래요. 거기 가서 온관이라고 상표 붙여가지고 식당을 했어요. 라구와이퍼 믹스칸 하나 데리고
평양에 있는 옥류관에서처럼 북한 음식을 한다는 광고가 나갔고 미국 주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했는데 냉면, 평양 온반 이런 남한 사람 남한에도 평양 온반이 없잖아요. 하긴 해요. 평양 온반이라고 하는데 다 돌팔이 가짜 온반 같지도 않은 거 흉내도 안 내는 거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남한 온반 평양 온반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국밥이거든요. 그래서 돼지국밥처럼 이렇게 해서 주는데 평양 온반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놓고 이렇게 해서 북한 음식 전문점을 해가지고 냈으니까 뭐 좀 됐죠. 근데 LA 타임스에서도 나와서 사진 찍고 뭐 다 했어요.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뭐 한국일보도 나와서 다 찍고 해가지고 손님 좀 왔어요. 외국 사람들도 꽤 왔었어요. 그죠. LA 타임스도 그 크더라고요. 효과가.
빨간 전문 요리사 복장을 한 김 씨의 대형 사진이 걸렸는데요. 북한에서 온 요리사의 색다른 음식에 외국인과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식에 맞게끔 식당을 개조하지 않은 탓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해치받은 자리니까 푸드가 없어요. 이게 주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하잖아요. 어부로도 걸리고. 네.
음식을 조리하면 연기가 빠져나갈 환풍구, 후드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후드 설치도 돼 있지 않은 채로 요리를 하는 일본식 음식을 했던 식당이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면도 냉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마켓에서 면을 사다가 냉동면을 사다가 삶아서 이렇게 뭐 그게 제대로 나와요 그게. 다 했지만 하니까 주방도 이상하게 막 움직일 수도 없는 거. 별짓이라도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못하겠더라고. 그것도 그 마켓이 또 망해서 문 닫았어요.
결국 옥류관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김 씨에겐 남얘기 같았습니다. 옥류관을 접고 난 후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노인센터 가서 몇 년 일했죠? 또.
뭐 하셨어요? 거기도 요리하셨어요?
아, 드라이브도 하고 면도 태고 왔다 갔다도 하고 저 자비리죠. 너희들 뭐, 그 밥 먹을 때 밥도 날아다주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정착한 지 햇수로 13년.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안정도 찾을만 할 텐데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건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라고 권했던 지인들의 충고도 가끔씩 떠오른다고 말하는 김 씨.
한국에 가니까 목사하라고 신학대 보내주겠다고. 왜? 너는 하나님이 살려준 놈이니까. 재표받다가 기도하고 나는 살고 김승 죽었고 다 아니까 너는 하나님이 살려준 놈이니까 너는 뭐 신학 공부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 그때 했어야 되는데 했으면 지금 목사님 소리 듣고 있는 건데. 근데 술담배 좋아하니까 안 했죠.
불안정한 신분 문제와 건강도 김 씨의 미국 생활을 녹록치 않게 하는데요. 김 씨는 지금이라도 한국에 다시 돌아간다면 먹고 살 계획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김 씨가 13년 전 미국행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학교 가니까 하루가 땅이더라고요.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의교도니 너무 좋아가지고 의교도니.
김 씨의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는 고등학생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큰 키에 체격도 남보다 커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 미국식 풋볼 선수로 활약했던 사진이 보이는데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는 김 씨의 얼굴에는 어느새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뒤는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철강 산업에서는 앤드류 카네기가 등장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철강 왕으로 유명했다면 존 디 록펠러는 석유 산업의 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철강 산업과 석유 산업, 철도 산업은 18세기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1869년 최초로 미국 대륙을 횡단한 철도가 완공됐습니다.
열차에 편안히 앉아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1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대
철도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코넬리우스 벤더빌트였습니다. 벤더빌트는 해운 산업으로 이미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동부에서 가장 큰 철도 회사인 뉴욕 중앙철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벤더빌트는 철도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지만 일부 부유한 철도 소유주들이 벤더빌트의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앤드루 카네기나 석유 산업의 존 디 록펠러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벤더빌트는 미국의 철도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산업계 거물들의 세력은 그야말로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경쟁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힘을 과시했습니다. 때로는 성명서를 발표해 자신들이 어떻게 법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거물들도 권력을 남용했는데 이들 가운데는 국회의원이나 연방정부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에 눈이 먼 이들은 정직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잃었고 이런 태도로 인해 공화당은 국민의 지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은 모두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게 쏟아졌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행정부는 제1기와 제2기 모두 여러 가지 독직 사건들로 얼룩졌습니다. 그랜트 대통령 자신은 독직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독직 사건을 저지른 국회의원이나 강료들과 친분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북군을 이끌고 남군과 싸워 승리한 남북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두 차례 걸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인기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주변 측근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시작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국민들은 집권당인 공화당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치러진 1874년의 주선거와 의회선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화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169석을 확보한 반면에 공화당은 109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23개 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여기에는 공화당의 지배 염증을 느낀 일부 북부주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공화당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남북 지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은 급진 공화당이 지배적이던 남부의 주정부들을 차지했는데 이 주들 가운데 하나가 미시시피 주였습니다. 미시시피 주에서 민주당 백인들은 백인 동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 동맹이 흑인들이 급진 공화당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 흑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경제력을 이용해서 흑인들을 억누르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요.
백인 동맹의 영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흑인들이 신변의 위험을 느껴 투표를 포기했고 결국 민주당은 미시시피 주의회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른 남부주들에서도 미시시피주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갈 즈음 그랜트 대통령은 세 번째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또 후보로 나설 뜻을 보이고 있는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우리가 민주당에 그렇게 어이없이 패배한 것도 다 그랜트 대통령 탓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랜트 대통령의 세 번째 연임이라뇨.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든 말려야 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세 번째 연임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 블레인 하원 의원이 1876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제임스 블레인은 하원 의장을 지냈고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레인 하원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블레인 의원의 정직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블레인 의원이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의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 후보로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정직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여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중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제임스 블레인 후보가 선두주자로 나섰고요. 블레인 후보는 첫날 표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 제임스 블레인의 이름이 불리자 요란한 지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표결이 진행되는 순간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정전 사태가 블레인 후보를 반대하는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당대회 전날 밤 블레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표들에게 블레인을 지지하지 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고 비밀리에 연락해 압력을 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표들이 투표를 한 결과 제임스 블레인은 후보 지명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끝곡 조원 바이즈가 부릅니다. 도나 도나 들어보시죠. High above him there.
a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The swallow so proud and free.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a, dona, dona. Whoever treasures freedom, like the swallow has learned to fl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와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